예, 6월 20일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바울의 행적 이제 22번째 시간이고요. 이제 골로새서 본문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빌레몬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듭난 자는 위의 것을 찾으라. 거듭난 자는 위의 것을 찾으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신약의 연대기적 시기는 AD 한 57년경 이후라고 그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가택 연금으로 묶여 있는 그런 시기를 살피고 있고, 이제 가택 연금 후 한 1년여의 시간이 흘렀을 때쯤으로 이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에베소서를 시작으로 이제 같은 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는 이 골로새서를 우리가 살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는 골로새서를 이제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 서론적인 이 배경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기준으로 또 계시의 말씀으로 바르게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세상 철학과 사상 그리고 이단 종교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이제 그리스도를 상상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의도를 오해하는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 결과는 성경 역사에서 모든 죄의 이유라고 말하고 있는 그 이 10계명의 1, 2, 3계명을 어기게 돼서 결국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게 되는 거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서조차 완전한 우상 숭배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이사야 1장에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서 제사 드리고 뭐 예배한다고 하는 그 백성들을 책망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성취하신 이 새 언약을 파기하게 되는, 또다시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그 종교적 올무로 빠져들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가 충분한 그런 존재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되고, 또한 성경만으로 우리는 충분하다라는 이 사실, 이 복음의 핵심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이걸 오해하게 되면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수시로 벌어지는 그런 일들, 이런 이 이단적인 이 교회 안에서 상상 못할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골로새 교회로 보내는 이 편지를 통해서 이 편지를 보냈던 그 목적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고 또 그 상황들을 잘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먼저 이제 성경이 계시로 알게 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바르게 알고 온전히 서는 것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계속해서 골로새서의 우리가 내용을 살펴보고 그리고 빌레몬서까지 우리가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골로새서는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고 했는데요. 전반부는 주로 이제 교리적이면서 논쟁적인 그런 내용들이고, 후반부는 이제 주로 권면적이고 이제 실제적인 내용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첫 부분은 그리스도의 이제 우월성에 대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초상화를 그릴 정도로 이제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소개하는데, 먼저 이제 다른 서신들과 같이 시작을 하죠. 이제 수신자들에 대한 문안, 감사 이런 글들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자, 항상 말하지만 이 성도, 이 성도의 의미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교회당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뭐 그냥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자의 개념은 그냥 믿고 있다는 것을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신자, 이 성도는 신실한 사람이라는 뜻으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그 가치, 하나님의 법치,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의 그 의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일에 믿을만하고 충성된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개념을 너무 그저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저 입술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었지만 뭐 그러다 보니까 종교에 익숙해지고 그래서 이제 종교 행사에 이제 그 숙달이 되고 그러면서 뭐 십일조나 뭐 교회 안에서 행하는 일들을 그냥 그렇게 주기적으로 하는 거 그거를 마치 믿음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잘 보면 그런 것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그 원어가 피스티스라는 그런 말인데 그 단어인데 그 의미는 충성되고 신실한 그런 상태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단지 어떤 교리에 대한 어떤 수동적인 동의, 알고 있는 것에 머물러 있는 상태가 아니라 그 아는 것, 깨닫게 된 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기까지 그 가치를 따라 행동할 수 있는 그 순종의 모습,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믿음의 모습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의 이 진정한 의미,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 하나님이 말씀하는 믿는 자에 대한 그 정의들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서 정말 말만이 아니라 또 단지 교회당을 왔다 갔다 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믿음의 인사를 나누고 에바브라를 통해서 들었던 믿음의 소식으로 인해 골로새 교회의 이제 성도들의 그 믿음의 소식으로 인해서 먼저 감사의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에바브라부터 들었던 이 소식을 전해 들은 후에 이제 바울의 기도가 더 간절해지기 시작했는데 그 핵심은 뭐였냐면 바로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게 하듯이 그냥 듣는 얘기, 세상의 각도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바르게 알기를 원하는 것을 위해서 그가 기도하며 중보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의 기도는 그 시대 그렇게 가난하고 삶이 어렵고 버거운 그들을 위해서 보다 뭐 돈을 잘 버는 직장을 주십시오. 뭐 이들이 정말 사업에 잘 되고 뭐 공부를 잘해서 뭐 이 땅에 정말 머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비록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런 게 필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바울의 기도는 이런 세상일지라도 이곳에서 사업 잘 되고 뭐 공부 잘해서 더 좋은 대학 가고 남보다 더 좋은 회사에 취업하고 불신자들보다 몇 계급씩 먼저 승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뭔가 이곳에서 잘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아니라 심지어는 가난한 자들의 이 배가 고픔을 위해서 하나님 정말 좀 풍성한 음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바울의 가장 먼저 된 기도의 제목은 뭐였냐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아가게 해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장 9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의 소식을 들은 그날부터 우리도 여러분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시기를 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를 바르게 깨닫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10절, 여러분이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모든 일에서 그를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고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진심을 좀 더 알아서 그래서 굳건한 믿음 위에 서서 다가오는 어떤 고난과 환난의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참고 견디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를 하고 중보를 하는데 그 참고 견뎌야 하는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길을 가는데 성도, 그러니까 성도들이 먼저 무슨 이 교회를 나오기는 나오고 뭐 열심히 예배당을 왔다 갔다 하고 뭐 헌금을 한다고 그러는데 근데 저들의 삶이 무슨 노예처럼 늘 억지로 끌려다니는 그런 지친 모습으로 왔다 갔다 한다면 누가 그 길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이 성도들을 통해서 그 빛이라고 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생명을 알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런 거의 뭐 노예처럼 끌려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생명의 길로 나올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는 저들의 모습이 성도들의 모습이 뭐 술집을 갔다 오고 카지노를 갔다 오는 사람보다 뭐 기쁘고 즐겁고 감당할 수 없는 견줄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성도들이 먼저 죽을상을 하고 왔다 갔다 한다고 하면 누가 그 성도들을 통해서 아 여기에 생명의 길이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도는 이제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교회를 나오고 있는 나의 마음,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최고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땅을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금 나의 마음과 내 태도는 어떤가 우리가 좀 잘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찌됐든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삶의 그 어떤 문제보다 그래서 먼저 저들의 삶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던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중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성도들의 현실의 삶이 어떻든 상관이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성도들이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든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안다면 그런 상황과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고 능히 이겨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이 강단에서 순종하면서 해나가는 게 바로 이런 거죠. 우리가 지금 당장 교회 안에서 무슨 즐거운 파티를 하고 뭐 사람들을 많이 모을 수 있는 어떤 것을 하진 않아도 우리가 정말 강단을 통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런 진심을 알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 백성들이 우리에게 처해진 상황과 환경을 기도를 통해 바꾸는 능력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다가와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 그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생명의 길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가치를 심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삶의 그 당장 급한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다 애를 쓸 수밖에 없지만 근데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르게 하는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하루하루 먼저 해나가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바른 방향을 잡지 않고 열심만 낸다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절망에 빠지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은 광대하셔서 우리가 한순간에 모든 걸 다 알 수 없는 그런 존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날마다 점점 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고 온전하게 알아갈 수 있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일 수 있도록 그렇게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에 우리 안에 그러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중보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삶의 급한 것에만 몰두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네 인생인데 급한 것을 빨리 치워버리는 매일의 삶을 살다가 지쳐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무엇보다 삶의 중요한 것, 오늘 내가 이 하루 눈을 뜨고 주어진 삶의 현장에 나아가야 되는 그 의미 있는 것,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일들을 먼저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영적인 삶이 바로 그런 겁니다. 정말 영원한 삶을 바르게 살 수 있는 그런 일부터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그래서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어떻게 바르게 분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보다 그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뜻, 이 세상을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먼저 아는 것, 이게 참다운 지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안다면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어떤 일이든 바르게 분별하는 능력을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으니까 자꾸 세상에 보이는 것에 속고 그것에 매달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다른 어떤 삶의 편리와 뭐 배부름을 위한 남보다 잘 되기 위한 그런 기도보다 저들이 먼저 하나님의 진실한 의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도록 기도를 하고 중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런 바람은 단지 골로새 교회를 향한 것만이 아니라 에베소서를 통해서도 그랬고 그의 선교 사역 전반에 거쳐서 그는 이렇게 일관적으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을 보다 바르게 알기를 소망했고 그래서 그렇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알리고 그렇게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걸 전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한 겁니다. 자 그렇게 자신들이 정말 성도들을 향해 쉬지 않고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면서 이제 본론의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데 그게 이미 지난번 서론을 통해 살폈던 것처럼 전부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인 거죠. 그리스도의 창조와 그의 구속과 또 교회의 머리 되신 것과 그래서 마땅히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 박고 말씀에 깊이 있게 뿌리 박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세우심을 입어서 그 말씀이 주시는 가치를 따라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이 하나님 백성다운 길을 권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성도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하는 건데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가 바른 믿음의 가를 살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이미 말했던 것처럼 거짓 교사들이 그 유포하던 그 거짓 이론들, 뭐 이성주의나 거짓 철학이나 형식주의나 뭐 천사 숭배나 또 신비주의, 뭐 금욕주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늘 깨어서 멀리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 무장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다시 새 생명으로 살아간 새로운 존재다. 그러니까 이 1장 2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어야 될 바와 우리가 그 믿는 자로서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해 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3장부터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은 그 존재답게 살아가라고 권하는 겁니다. 3장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하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대부분의 지금 말씀을 잘 보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행해야 될 것, 그러니까 성도로서 살아갈 우리의 가치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로 살아난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이 저절로 무조건 모든 걸 다 해주고 그래서 이 성도는 구름을 타고 다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우리는 변화됐으나 그러나 하나도 변화하지 않은 내가 살던 그 세상 속에서 이전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그곳에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에베소서를 통해 살폈듯이 이 세상과 환경은 그렇게 바뀌지 않았지만 그러나 내가 변화되고 새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같은 곳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는 이제 이 땅에 이 땅이 맛을 잃지 않게 하는 소금으로서 또 이 땅을 변화시키는 누룩으로서 그러니까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람과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장소에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성도된 백성으로서 이제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게 그리스도의 삶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 뭐 밝은 날씨를 주십시오 뭐 이런 것을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떤 날씨가 다가와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그 상황에서 우리 주님의 그 뜻을 따라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길을 걷는 존재가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기도할 때 1등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직하지 못한 1등보다 정직한 2등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낸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런 순종의 길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정체성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주는 거죠. 기도만 하면 저절로 모든 것이 다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서 우리가 굳건한 심지를 가지고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는 것까지가 우리의 사명이고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될 성도로서의 본분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사람이 변하고 남편이 변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3장 같은 경우 그렇게 우리가 기도로 남편을 변화시킬 수 없으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기도한다고 아내가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 그들을 섬겨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가 그를 품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가정의 평화는 기도함으로 오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부부 서로가 자신의 감정과 느낌이 아니라 피차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좀 다투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의지적으로 그 가치를 따라 자신을 깎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다. 그것이 행복한 삶의 기준이요. 그 삶을 통해 온 사회가 행복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언급하는 그 에베소서에서나 지금 그리스도를 언급하는 이 골로새서에서나 지금 바울은 가정을 통해서 그 가정 속에 남편과 아내,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가정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태어나고 자라가고 성장하며 그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가정이 온전할 때 그것이 사회의 기초가 되는 것이고 그런 가정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늘어나서 그런 사회가 이루어질 때 그 사회가 믿음의 사회가 돼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지금 다른 어떤 얘기가 아니라 수많은 세상의 이야기가 있지만 다른 얘기가 아니라 바로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 당시 고대 이 로마법이 말하는 가정 규칙 안에서는 그 시대 그 문화가 가지고 있었던 가정의 그런 어떤 규칙 안에서는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이 모델을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가장이 모든 것을 소유하고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남자가 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런 세속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그 시대를 주름잡고 있는 로마의 이 전통 가족 규칙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법을 떠난 그 사회 규칙을 뒤집어서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법도는요, 남성 우월주의가 아니라 여성 평등, 한 사람의 그 인권이 존중받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도의 핵심적 가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대의 그 이 그런 사회 문화 속의 교훈에서는 이 아내를 여자를 뭐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가 심지어 무슨 집안의 어떤 재산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곤 하는데 지금 바울은 그 대신에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라는 얘기를 강조하면서 어느 한쪽에서 행하는 일반적인 복종이 아니라 일방적인 복종이 아니라 피차 서로 사랑하고 피차 복종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인권에 대해서 평등과 책임 있는 자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이런 하나님의 이 인권과 평등과 책임 있는 자유에 대해서 순종하며 이 가정이 점점 사회를 이룬다면 그 사회는 어떤 사회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그것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만이 아니라 이제 좀 더 확장해서 아비와 자녀 또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도 같은 원리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이 사회를 이뤄가고 국가를 이뤄가고 민족을 이뤄가는 그런 모든 것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가정을 통해서 바로 이런 나라를 이루시려고 했기 때문에 바로 가정이라는 가장 중요한 그것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가정을 시작으로 어떤 공동체, 어떤 관계이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법도에 따르는 온전한 그런 회복이 없이는 온전하게 하나님 닮은 영혼을 세운다라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가정은 이 온 우주에서 인류가 탄생하고 자라고 유지되는 가장 기초가 되는 아주 중요한 곳이다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교회당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가정이죠. 그 가정이 예배가 되고 그 가정이 자라서 우리가 교회당으로 모였을 때 흔히 우리가 부르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원리를 따라서 교회당에 왔을 때도 교회가 그저 그냥 사람만 많이 모이는 그런 어떤 대그룹의 어떤 그런 모임으로 거창하고 큰 행사를 하면 모이는 뭐 이런 것도 어떤 영향력을 주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반드시 이 한 영혼이 태어나고 보호받고 자랄 수 있는 이 영적인 가정을 우리가 분명히 교회 안에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것을 셀이라 부르고 그래서 우리 이 셀이라는 것은 교회에 오면 누구나 교회를 관리하기 위해서 성도를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어떤 소그룹의 개념을 넘어서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듯이 이 모든 세계를 세워가는 기초가 될 수 있는 그런 가정으로 우리가 셀이라는 것, 이 영적인 가정을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그 영적 가정들이 한 교회당에 모여 한 교회를 이루는 것이고 함께 힘을 모아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우리를 부르신 빛과 소금 된 사명, 하나님 나라의 언약, 새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하시고 그렇게 그 삶을 풍성케 하시는 거죠. 여러분께서 이 개념들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셀 리더들 이미 이제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알고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간 우리 리더들 같은 경우 지금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맡겨주신 그 영혼들이 하나님이 바로 이런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영적인 자녀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교회에서 흔히 보는 그런 어떤 종교적 리더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이런 뜻을 알고 그래서 이 주신 한 영혼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요? 예수님이 그 목숨을 주시며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고 돌보는 이런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돼가는 거 잊지 마십시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4장을 통해서 기도의 삶에 힘쓰기를 당부하면서 감옥에 있는 자기를 위해 중보할 때도 뭐 어떻게 중보 부탁을 하냐면 뭐 빨리 풀려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그래서 속히 내가 뭐 전도할 수 있게 해 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자기가 처한 그 환경, 그 상황, 그곳에서 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히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다 편리한 삶을 추구하며 살기보다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자기가 성도로서 부름받은 그 본분, 바른 이 사명자, 증인된 이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서로가 기도해주고 부탁해야 될, 함께 기도해야 될 제목인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4장 3절에서 부탁하듯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일구어가기 위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래서 내게 주어진 내가 보낼 받은 삶의 현장이 어떤 현장이든 내가 그곳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요 또 그 안에서 참된 빛과 소금된 이 삶을 삶에 있어서 막히지 않고 하나님 담대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그의 기도는 여기서 나를 빨리 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또한 수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큰 교회당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 있었으면서도 이 복음의 소식을 자유롭고 충분하게 막힘없이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이런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가 이 땅에서 자기를 통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순종을 위한 그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거 정말 중요하고 감사한데 또 이 땅과 열방에서 기도하는 거 정말 중요한데 그것보다 교회를 통해 주신 사명 앞에 이 증인으로 부르신 이 사명 앞에 우리가 하나 돼서 힘써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들을 세우고 살리는 일에 동참하는 거. 여러분 이게 진정한 참된 건강한 신앙이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런 기도 또 이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이런 것이 거룩하고 바른 신앙이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비록 우리가 서로 다투고 뭐 상처를 받고 아플 수 있어도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주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 되며 우리가 함께 부르신 길을 가기 위해 함께 눈물을 흘리는 거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가는 거 이게 진정으로 건강한 신앙이다라는 거죠. 그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러니까 늘 자기는 분주하다고 핑계대는 그런 삶 속에 숨어들어서 정말 서로 함께 부딪히며 사랑할 수 있는 이 현장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걸어갈 현장이 없이 그냥 멀찍이 떨어져서 기도로만 뭐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건 이건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여러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보내시고 부르신 그 현장을 떳떳하게 외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단이 아니에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생명으로 불러서 함께 하게 한 그런 삶에 우리가 순종하고 함께 그곳에서 부딪히고 서로 책임지고 사랑을 배워야 되는 그곳에 있지 않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뒤로 빠지는 것은 이건 정말 제가 볼 때 한국교회의 어떤 잘못된 교육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고 거의 미신적인 습관에 따라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그런 방법으로 기도만 하면 무슨 마술봉을 휘두른 것처럼 사람이든 환경이든 날씨든 사업이든 공부든 자기 마음대로 조정이 된다고 교회들이 그동안 기도에 대해서 뭔가 잘못 가르쳐왔고 잘못 우리가 배운 결과라는 거죠. 오래 기도하고 뭐 꾸준히 기도하고 때 써서 기도하고 뭐 돈을 가져다 바치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설득당할 때까지 기도하고 하나님 보좌를 뒤흔들어 놔야 응답받는다라는 식으로 가르쳐 놓으니까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거꾸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 정성이 부족하고 치성이 부족하고 꾸준히 기도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귀찮게 하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이상하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가 없어서 뭐 교회와 사회가 썩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분명히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주시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가라 명하시는 그 순종할 현장을 늘 모른 척하고 자신의 분주한 삶을 핑계로 외면하기 때문에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서 그곳에서 함께 어울리며 함께 주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거기에 가지 않고 기도로 그것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보내진 곳이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대로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세상이 썩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 지역에서처럼 이 혼탁한 혼합주의가 판을 치고 신비주의와 영지주의와 같은 이 이원론적 사상들이 교회 속을 파고드는 이때,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도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한 바른 의미를 알고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이 가치를 따라 그 말씀대로 바르게 순종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 잊지 마십시오. 자,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로 보내는 편지를 통해 말씀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골로새 교회에게 보내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나의 삶의 현장과 연결시키는 이런 이게 믿음의 삶이니까 이게 셀 안에서 우리가 늘 나누며 함께하는 이유니까 철저히 준비하고 비록 이 세상이 그런 우리를 위협하고 시험하고 함정을 만들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던 그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정말 우리가 그 길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골로새서는 이런 정도로 마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빌레몬서를 우리가 잠깐 살피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것처럼 두기고라는 사람이 로마에서 지금 가택연금된 바울이 적은 이 편지들, 그러니까 에베소서, 골로새서를 가지고 가는 이 내용을 살폈는데 그렇게 두기고가 이 지역으로 가는 편지를 가지고 갈 때 에베소서, 골로새서 말고 한 가지 더, 한 편지를 더 가지고 간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이 빌레몬서는 뭐 어떤 지역교회에게 보내려고 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적은 편지입니다. 그래서 그 정황은 이제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알 거고요. 이 편지를 받는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 그 두란노 선을 통해서 아마도 복음을 듣고 성도가 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이 사람이 그렇게 두란노 성경을 통해서 이 두란노 선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난 다음에 아 그런가 보다라고 그냥 산 게 아니라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마도 우리처럼 자신의 사는 그 처소에서 예배의 장소를 만들고 그곳을 이제 교회로 세우는 그런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 교회가 성도를 단지 그냥 말씀만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 말씀 안에서 세워서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영적인 아비, 그러니까 리더로 세우고 또 사역자로 세워가는 그런 모습과 같은 그런 삶을 순종하며 살았던 거죠. 그래서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에 아마 리더로서 사역을 하였던 것 같을 때 전승에 의하면 나중에 이제 골로새 교회의 감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네로 박해 기간에 이제 순교를 하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그의 가족으로는 성경의 근거로 볼 때 아비아라는 이제 아내가 있었고 그리고 아키뽀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빌레몬서 전체를 보면 일단 성경의 뭐 한 권이라고 말하기에도 좀 어색한 그 짤막한 한 장짜리 25절짜리 한 장의 서신입니다. 자, 그런데 이 편지 안에 성도가 현실 속으로 살아가며 만나게 되는 지금 다양한 이 사람들을 향한 어떤 우리의 그 성도로서의 삶의 태도, 긍휼과 용서의 메시지가 이 안에 있어서 참으로 우리의 사역의 지금 이 세례 현장에서 벌어지는 이 변화무쌍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좀 너무나 많은 이 관계들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나고 우리가 정성과 애를 쏟아도 때로는 정말 실망하고 때로는 공격받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이런 관계 속에서 그런데 이런 사명을 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아주 귀중한 그런 지혜를 전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하나도 우리가 무시할 게 없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전해줄 당신의 분명한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워가는 이 셀 사역의 현장에서 지금 사람들과의 관계로 참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는데 이 편지를 통해서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가 사명의 현장에서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고 어떻게 사람들을 품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잘 분별하고 또 위로받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1장 1절부터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너의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키뽀는 그의 아들이라고 그랬고 아비아는 그의 아내라고 그랬는데요. 이 바울이 이 사람에게 특별하게 이 뭐 개인적인 어떤 이유로든 어쨌든 이 편지를 쓰게 된 이유, 동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제 그 상황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그 당시 이제 빌레몬이라는 이 사람이 이 골로새 지역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의 집에 이제 노예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 노예가 주인의 어떤 재산을 관리했는지 뭐 어쨌는지 어쨌든 노예 자체는 뭐 주인의 재산이니까 어쨌든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어느 날 그 이유를 모르지만 어쨌든 도망쳤습니다. 근데 그냥 도망친 게 아니라 아무래도 이 돈을 훔쳤거나 아무튼 그런 식으로 도망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금 이 골로새가 있는 지역이 이 터키 지역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거기서 아주 멀리 떠났습니다. 소아시아 그 지역을 떠나서 그리스 바다를 넘어서 그리스를 갔다가 그리스 정도가 아니라 이제 로마까지 도망을 간 거죠. 그러니까 터키 지역에서 로마까지 간 거니까 이제 아주 그냥 아주 자기가 이제 이 땅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고 또 자기가 잡혔다간 큰일 날 수도 있으니까 안전한 곳으로 이제 도망을 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그 로마에서 어떻게 지금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된지는 모르겠지만 이 가택 연금 중인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이 도망친 종의 이름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었는데 어쩌다가 빌레몬 집에서 노예가 됐는지도 잘 모르고 또 뭐 워낙 그 당시에는 전쟁이 늘 있었고 특히 이제 전쟁에 지는 그 민족 그 나라 그 사람들은 다 노예로 잡혀서 곳곳에 이제 팔려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쩌면 빌레몬의 집까지 이 사람이 그런 식으로 잡혀왔던 그런 뭐 노예였는지 어쨌든 분명한 건 모르지만 이런 이 빌레몬의 집에 어쨌든 노예였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 노예였었는데 신임을 받다가 아니면 신임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실히 몰라도 어쨌든 이 빌레몬의 어떤 재산에 어떤 흠을 내고 멀리 도망쳐서 로마까지 왔는데 이제 어떻게 바울이 가택연금된 그곳에서 바울의 복음을 듣게 된 거죠. 그래서 그가 그곳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완전히 거듭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바울을 잘 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같이 있으면서 이 사람이 참 부르심을 따라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리더의 자질, 어떤 그 어떤 복음 전도자의 그런 자질을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그런 양육을 통해서 이 오네시모가 말씀을 듣고 이제 가책을 받아서 이제 주인인 그 이제 도망쳐 왔던 그 빌레몬에게 용서를 구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였냐면 이런 도망친 노예를 돌려보내면 이런 도망친 노예가 잡히면 그 당시 사회적 법률로 볼 때 주인이 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릴 위험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그 자기의 재산과 마찬가지인 노예가 도망친 것을 잡으면 죽일 수도 있어 어떤 해를 가할 수도 있었고 죽일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십자가형이라는 게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만든 특별한 그런 어떤 이 벌칙이 아니라 그런 어떤 그 제도가 아니라 이미 그 훨씬 오래 전부터 있었던 그런 사형 방법인데 대체로 이제 이런 십자가 처형은 어떤 본보기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노예가 주인에게 대들거나 아니면 도망갔을 때 잡혔을 경우 그 도망간 이 사람의 이 발을 못에 박아버리는 거고 일하기 싫어서 도망갔으니까 그 손에 못을 박아서 사거리 그 길거리 같은 데다 세워놓고 이런 노예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위협을 받을 수 있죠. 위협용으로 보여주는 그런 아주 끔찍한 처형 제도였던 거죠. 금방 죽지도 않고 끝까지 괴롭어하다가 죽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가 그 은혜를 받고 새 사람이 됐다고 해도 정직하게 그래서 이제 주인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려고는 하지만 근데 혹시 빌레몬이 뭐 바울의 부탁을 받고 오네시모를 용서한다고 해도 그 당시 뭐 도망친 노예가 어디서 잡히든 간에 그 노예는 그 주인에게 보낼 수 있도록 그런 서로의 사회적인 그런 약속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오네시모가 도망친 노예였다라는 사실을 아는 동네 사람들이 이걸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된다. 이건 본보기를 보여야 된다.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용서를 받기 원하는 오네시모나 또 이 오네시모를 그렇게 용서받을 수 있도록 보내려는 바울 같은 경우 이건 참 정말 아주 굳건한 결단이 아니고서는 그 죽음을 각오한 결단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그런 믿음의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오네시모에게 그런 마음이 있는 오네시모에게 가서 네 주인에게 정말 용서를 받아라. 물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너를 용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지를 쓰겠다 하면서 그렇게 이제 보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써진 편지가 빌레몬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와 골로새 가는 이 편지를 가져가는 이 두기고라는 사람에게 이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의 교회는 이 골로새 지방에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두기고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전하고 아마도 오네시모를 데리고 빌레몬 집으로 갔던 것으로 보이죠.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이 짧은 편지 한 장이 이 빌레몬의 마음에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자, 이런 걸 볼 때,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잘못된 인생을 말씀대로 바르게 세우고자 했던 이 바울이나 또한 그 말씀대로 바로 서기 위해서 어쩌면 비참하게 죽을 수도 있는 그 용서의 길, 그 용서의 길을 어쨌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간 이 오네시모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사실 이런 식으로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이런 대가를 치르려는 삶을 살고 있는가 좀 깊이 되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늘 쉽고 편한 지름길을 찾고 불편하면 대충 모른 척하고 적당히 거짓말하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지금 우리네 이 시대의 풍토들 속에서 우리가 이 빌레몬서를 읽으면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빛과 소금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좀 깊이 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레몬서는 아주 짧은 한 장의 편지였지만 불법과 쉬운 길이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떤 자세로 말씀대로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순종의 이 대가를 치르는 그런 삶이 믿음의 삶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강력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죠. 처음 말했던 것처럼 전해지는 기록에 의하면 나중에 이 오네시모가 이 골로새 교회의 이제 감독, 더 나아가서 뭐 에베소 교회에 대해 감독을 했다 그런 말도 있는데 어쨌든 복음이 가슴에 담긴 사람들은 그들의 신분이 비록 노예라고 하더라도 그냥 그런 자리에 머물러서 신세 한탄만 하고 뭐 신을 원망하고 세상을 비난하고 뭐 자기의 주변의 사람들을 비판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 같은 경우 주인 빌레몬보다 결국 보면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목숨을 건 순종을 했고 그래서 나중에 이 골로새 교회에 감옥이 될 정도로 주신 사명의 길을 걷는 그런 삶을 살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빌레몬서가 짧은 내용이지만 굉장히 역사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1800년이 넘는 이제 이런 세월이 흐른 아주 먼 훗날에 미국의 그 제16대 대통령이었던 에브라함 링컨이 노예 해방 운동에 관련해서 심각하게 고민하는 나날을 보내던 중에 어느 날 이 빌레몬서를 묵상하게 됐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걸 읽다가 온전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노예 제도가 잘못된 게 아니라고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는 잘못된 게 하나도 없는 거다. 다시 말해서 이 노예 제도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온전히 합당하지 않은 거다라는 걸 확실하게 알게 되면서 이 노예 해방 운동에 더욱더 열심을 다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링컨으로부터 미국에서 노예가 사라지면서 지구상의 이제 역사에 지구상 역사에 노예라는 개념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저 한 장도 채 되지 않는 이 조그마한 이 바울의 편지 빌레몬서가 그 이후 1800여 년이 흐른 후에 미국이라는 나라의 역사를 바꿔놓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겁니다. 물론 그 전에도 영국에서도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대로 자신의 삶을 순종하고 또 그 사회 속에 이 말씀대로 적용하려고 했던 그 사람의 노력으로 어떻게 됩니까? 1772년 노예 제도가 또 폐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 값비싼 대가를 치를 때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신 그 은혜들을 우리가 다 함께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임하게 된 겁니다. 모으고 쌓기만 하는 그런 나를 위한 그런 삶이 아니라 여러분 물처럼 그릇에 찾고 차게 내면 흘러넘쳐 가잖아요. 그러니까 흘려보내는 그런 삶. 공부해서 내 배불리 하는 삶이 아니라 남 주는 삶, 돈 벌어서 내 창고 많이 싸는 삶이 아니라 남 주는 그런 삶, 나눌 수 있는 삶, 말씀의 가치를 따라 진정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런 삶을 위해 어쩌면 이 짧은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에서 종은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뭐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이런 말을 하기는 하는데요. 근데 이거는요, 이 노예 제도 자체를 인정하고자 하는 그런 말은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빌레몬서를 보면 우리가 또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죠. 1장 16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째라. 지금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전하는 얘기입니다. 나에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너에게 그렇지 않겠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 당시 짐승보다 못한 노예라고 보고 있는 그 사회 풍토 속에서 그 노예였던 이 오네시모를 뭐라고 말합니까? 주 안에서 사랑받는 형제다. 형제로 둘 자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성경은 얼핏 보면 우리가 자칫 무슨 노예 제도를 그냥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지만 그건 문자적으로 볼 때 그런 거고요. 성경 전체 흐름을 통해 볼 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이 의도, 그러니까 한 개인의 인권의 중요성과 평등과 공평과 공의와 자유, 이 하나님의 법칙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그 의도를 놓고 볼 때 절대로 노예나 뭐 남녀의 차별, 뭐 인종 차별 이런 거는 하나님 앞에서 용납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겁니다. 미국의 노예 해방 운동 당시 이 노예 제도를 합법화하도록 주장했던 이 남쪽, 그러니까 이 남군의 경우는 빌레몬서와 같은 내용을 비롯해서 다른 성경의 어떤 그런 구절들을 근거로 노예의 합법성을 주장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전체 흐름을 통해서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역사를 통해 읽어가면서 정말 양심적으로 좀 우리가 좀 정직하게 보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계명과 명령이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를 근거로 놓고 보면 분명한 건 절대로 사람 위에 사람이 없고 사람 아래 사람이 뭐 있는 그러니까 사람 위에 사람이 있고 뭐 사람 아래 사람이 있는 이런 세속적 노예제도, 무슨 왕권제도 이런 것들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 시대의 문화와 풍토가 노예제도를 당연시하는 그런 흐름이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회유하듯 뭐 말하는 것 같지만 결국 성경의 가치, 하나님의 의도가 말씀하고 있는 인권에 대해서 자유와 평등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아마도 바울의 이런 의도가 담긴 편지를 받은 빌레몬은 이 성경의 가치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뭐 오네시모를 분명히 용서했을 것으로 보이고 오네시모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정에 속했던 다른 노예들도 같은 인간으로 이렇게 대접하고 그러니까 노예들도 해방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노예 해방은 결국 뭐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의 가치, 하나님의 뜻을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날 말하는 무슨 여권 신장이가 됐든 어떤 인간 평등, 인권 평등이라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이 가치,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알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이루어진다라는 거 여러분이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렇게 말할 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변화를 원하고 주 안에서 참된 평화, 평강을 누리기 원한다면 이 성경과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부지런히 알아야 되고 온전히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성경의 말씀의 이 가치대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은, 구원은 우리가 믿음으로 어떤 나의 어떤 그런 결단으로 받고 그 다음에 복은 기도로 받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완전히 바뀐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고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의도적으로 살아감으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언약을 시내산에서 했다고 그랬죠. 구체적으로 이게 알게 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것을 다시 설명하고 다시 경험을 통해 모세가 말했던 게 신명기라고 그랬는데 거기 30장 11절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너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다. 하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너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너에게 매우 가까워서 너의 입에 있으며 너의 마음에 있은 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처한 어떤 상황과 환경이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함께 나누는 일을 못하게 할 수 있는 그거는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어리석은 것 같아도 우리가 말씀 속에서 귀를 조금만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듣고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분히 되돌아보면 사실 단지 자기 안에 불순종의 마음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도 불구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핑계를 대고 자꾸 자신을 이 하나님의 그 뜻은 어렵다라는 식으로 속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3, 4분 정도만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뇌사 상태에 빠집니다. 그래서 사람은 항상 이 공기를 마셔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 또한 우리가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셔야 매일 그것을 먹고 마셔야 말씀으로 호흡할 수 있어야 우리의 영혼이 온전하게 깨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아니면 영적인 뇌사 상태에 빠져서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불법과 세상의 죄악들을 분별 없이 쫓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에 빠진 상태로 성경을 보면 무슨 동성애자들이 옳다고 얘기하고 소수인권이 어쩌다고 말하면서 이상한 소리들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들, 관계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과 직업과 학업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답은 여러분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의외로 한 가지, 한 군데인데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겁니다.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말씀 안에 참된 영생의 길이 있고 이 말씀 안에 이 시대를 살아갈 지혜와 우리가 온전한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는 그 축복의 길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될 때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나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렇지 않을 것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 그렇지 않을 것 우리가 say no 해야 될 것과 say yes 해야 될 이것들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이 가치가 바로 말씀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안다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을 만나도 우리는 우리가 나아갈 바를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왜요?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니까 우리를 만드신 분이니까 이것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의 의도를 알거나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를 알면 그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그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우리 앞에 다가선 이 문제의 원인, 그 의도를 알게 하시거나 또는 왜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는지 여러분 그런 것들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과 역사를 꾸준히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없는 기도라는 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고 말씀을 통해서만 온전한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따라,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렇게 우리가 또 빌레몬서를 마치는데요. 오늘 나는 이 말씀을 근거로 본문을 여러분 읽어가시면서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한 주간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귀한 음성을 듣고 만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 계속해서 우리 빌립보서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